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세미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3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크게 네 가지 사건,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잉태에 앞서서 세례 요한의 잉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서 세례 요한의 탄생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빈들에서의 세례 요한의 사역이 누가복음에 언제나 먼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16절에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신발끈을 풀고 묶고 하는 일은 노예들이 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래나 흙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게 끈으로 이렇게 묶는 신발을 이렇게 신고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 발에 늘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고 또 이 발이나 또 끈을 씻고 이렇게 묶는 일은 주로 노예들이 감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한은 자신이 그런 노예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굉장히 비중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잉태부터 그의 행적에 대해서 세밀하고 자세히 묘사하고 있고 또 그가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백성을 준비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비중이 굉장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을 노예 취급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도 백성들이 요한을 바라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본편이 시작되기 전에 잠깐 맛보여주는 어떤 예고편이랄까요? 또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조차도 자신은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주연 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싶어 하죠.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 되어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드러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조연의 삶을 살아도 괜찮더라는 겁니다. 더욱이 그 조연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조연, 예수님을 맛보여주는 어떤 예고편이라면 그러한 조연의 삶은 그저 조연으로 끝나지 않고 인생에서 가장 귀한 역할을 하는 것이겠다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두신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다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 사는 우리를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조연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고 그 조연이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 굳이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그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을 보면 조연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조연인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연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조연으로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면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를 말하고 그의 동생은 이복 동생 빌립을 말하는데 헤로디아의 일이라는 것은 이 헤로디아가 원래 빌립의 아내였는데 이 빌립과 이혼하고 헤로디아가 헤롯 안디바의 아내가 된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헤롯 안디바를 이런 이유들로 이제 책망하죠. 그래서 요한을 옥에 가두고 결국 요한은 이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한 일은 죄를 드러내는 일이었던 겁니다. 이 죄사함의 회개를 선포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사역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을 세례 요한이 먼저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죄를 드러내고 그 죄인을 고치시는 것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먼저 보여주는데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인데 참 그 자체로도 귀하고 아름답고 이 조연으로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이 조연으로 살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면서 그분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세상을 거슬러 가는 복음, 세상과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조연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요한 같은 멋진 조연되고 또 조연으로 살면서 이 따르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줄 아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말씀하죠.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족보를 먼저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족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족보에 모두 7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오는 하나님까지 하면 전체 77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의 족보와 이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른 점은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어떤 족보의 구조라면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그리고 하나님으로까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이런 어떤 구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이 두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는 자신의 독자인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전하는 데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이렇게 세 사람을 중심으로 족보를 기술해 가고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담의 자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족보를 기록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위한 것임을 이 족보를 기술하는 방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의 족보는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로마의 지배로부터 풀어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안에서 이 족보가 나오는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이 누가복음의 족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족보만 딱 놓고 보면 이 족보의 시작은 예수님인데 여러분 23절을 다시 보시면 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 38절을 보시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앞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에게까지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아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는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 본문의 어떤 문맥을 보시면 이 족보 이야기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22절을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22절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내일 저희들이 묵상하게 될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4장 3절을 보시면 마귀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메시지가 앞뒤 두 사건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고 이 가운데 있는 이 족보에서도 사람의 아들로 출발해서 결국 아담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시라는 것을 이 명백하게 이 족보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시고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읽으면서 동시에 참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나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지를 같이 좀 살피는 일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시작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끝이 났는데 우리도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사람의 딸로 태어났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의 어떤 자녀들처럼 세상에 속하여 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하늘의 것들을 구하면서 하늘의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2의 로마라고 불리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빌립보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들이다. 우리의 뿌리는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뿌리를 하늘에 두고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이 땅의 시민권자로 사는 것 아니라 어떤 우리의 뿌리가 하늘에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어떤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